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네. 들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른 분 혹은 좀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주중에 좀 이렇게 몇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알아차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들음, 듣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 지난주에 설교 기억 못한다고 뭐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내가 뭐 설교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면은 이제 쉬운 핑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그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다면은 사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믿기로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어련히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들, 풍성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은 이 본문, 하필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주일날 듣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묵상하다 보면은 주일날 설교 듣고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뭐 제때제때 잘 올리지는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안 올리면 왜 안 올렸냐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또 올리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뭐 몇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참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듣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은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보면 이런 빛깔이 나고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주일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좀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스스로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못 전하고 막 몇 주 몇 달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찔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은 제가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저도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또 담대함을 가지고 뻔뻔함을 무릅쓰고 또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또 듣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에는 이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청종, 즉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해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 뭐 암기식 교육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 무조건 내가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여.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게 목회자든 뭐 직분자든 누구든지 간에 나도 답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던지는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 아니라 더 이해하고 싶어서,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라면 항상 그 질문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신앙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전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정직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하세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러면 정직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지고 나의 솔직한 반응을 드리게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만 유태인 엄마들은 좀 질문이 다르다고 하죠. 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까? 오늘 학교 가서 어떤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질문을 어느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입식으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받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깨달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을 탁 찔러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이 남다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때 오게 되는 그 깨달음과 그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답과 또 엄청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모범적인 질문이 있다면은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습니다. 막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 가운데 막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What does this mean? 아, 이 뜻이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은 What shall we do?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3,000명 이렇게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의 수가 하루 만에 더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보다 하나님 지금 이 사건,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꿈에 내 뭐 줄까 했을 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자체가 지혜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을 또 구했던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더하는 것이고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구하래요. 그러면은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해답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이런 분별력들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미련한 사람이 막 어리석게 얘기하면은 거기 그냥 같이 덩달아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도 똑같은 사람 될까 염려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쌍욕한다고 나도 막 쌍욕하고, 누가 막 목소리 높인다고 나도 막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막 말다툼하자고 한다고 거기 같이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자기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지고 미련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네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지 마라. 이게 지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구절에 4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앞에 조건은 똑같아요. 미련한 사람이 또 어리석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달라요. 4절에서는 대꾸하지 마라. 너 똑같아질까봐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는 대답해라. 왜? 그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 줄, 지혜로운 줄 착각할까 그렇게 걱정된다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게 막 얘기하면은 그것을 일깨워주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해주라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막 싸우듯이, 아니면은 막 면박 주듯이, 아니면 막 비난하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혜롭게,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줘라. 왜? 네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그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을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대답해 줘라. 근데 이 성경 같은 성경 말씀인데 또 연달아 있는 말씀인데 조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대답하지 마라, 하나는 대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은 4절에 순종해야 됩니까? 5절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잠언이 지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얘기 안 해. 이것도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말하라고 했으니까 저 어리석은 것을 내가 일깨워줘야 돼 하고 무조건 다 옳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혹은 저 사람 가운데 내가 대꾸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두 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두 배는 더 하라. 뭐 이런 뜻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굳이 그렇게 비유하지 않더라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은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많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항상 오해가 오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게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소통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하나는 이건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 그러면은 오고 가고 이게 이제 소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는 이해를 목표로 하는 거라는 거죠. 둘 다 막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막 수다 떨었는데 서로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얘기만 했어. 이거는 소통이 아니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이해가 바탕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에 오가는 것이고 또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보다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죠. 첫 번째 보시면 듣기를 속히 하라, quick to hear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보면은 다섯 번째 습관이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 이런 게 있습니다. Seek first to understand and to be underst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면은 얘기 안 하겠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과 성향과 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아니, 내 배에서 난 내 자식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한다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제 밖에서 우연히 보게 된 모습, 보면은 저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자녀의 모습은 정말 이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정말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뭐 나는 정말 내 배에서 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면서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다 안다 생각하지만 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는지,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 엄청나게 유쾌하고 재밌는 아이,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전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번에 오셨던 김민정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이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다시 개정판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죠? 그 뭐죠?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자살하려고 아파트 난간에 서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경험들을 이제 쓰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턱까지 갔다 할지라도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작가의 말입니다. 이분도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막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과 막 고민과 이런 것이 막 몰려와가지고 극단적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이제 막상 죽겠다 마음 먹어도 이 좀 겁이 있는지라 한 번에 이제 죽는 방법은 정했죠. 수면제로 죽자. 근데 한 번에 막 털어놓고 죽기엔 좀 무서웠는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하루에 한 알씩 늘려갔대요. 수면제를. 첫날은 한 알, 둘째 날은 두 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듣고는 막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기도 하고 또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반대하고 막 회유하고 막 또 막 압력을 가하고 압박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지내던 가운데 25일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제 26알을 이제 털어먹는 날이에요.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 해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친구가 휴가를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보자 연락이 와서 이제 보러는 갔다고 합니다. 이제 내 친구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얘 완전히 지금 좀 얘 좀 말려야 돼. 얘 지금 죽는다고 매일마다 지금 수면제 먹고 있어. 막 그러면서 하이, 또라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말도 안 듣는다.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었던 그 해군 사관학교 다니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그 대신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나와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자. 그 수면제 많이 먹고 그러면은 속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좋은 충고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작가는 그 얘기 들은 그날부터 수면제를 끊었대요. 왜냐하면은 정말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처음 느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그래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었겠니?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근데 나 너 지금 일단 속상할까봐 걱정되니까 다른 좋은 방법 찾아보자라고 했던 게 그게 마음에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도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서지석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이름.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런저런 뭐 고민 상담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도박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아시다시피 뭐 다른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참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씩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두 번인가 세 번째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개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너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되지 않니? 근데 이거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네 인생, 네가 앞으로 결혼하고 또 네 인생을 꾸려나갈 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게. 너랑 같이 기도할 테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금식이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끊기 힘들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아니었겠죠. 그만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에 더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형제는 결혼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 그 무리가 일행이 지나갈 때 여리고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맹인이니까 앞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간다, 예수 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너 좀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And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here. 이게 예수님의 경청입니다. 물론 그 막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 소리 가운데 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나 좀 조용해. 막 면박 주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게 예수님의 경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경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청이에요. 그냥 말하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기사를 봤는데, 아,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나 더 말을 많이 한대. 하루에 여자는 3만 단어, 남자는 15,000 단어. 여자가 두 배나 많이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여보,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 남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찔리는 대목이거든요. 뭐라고? 뭐라고 했지? 자꾸 말을 두 번씩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책에 봤더니 경청의 4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냐면 한번 보시면은 배우자 경청이라는 게 있대요. Spouse listening. 이게 최고의 단계 같은데 이게 제일 1단계입니다. 초급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경청. 이제 결혼한 부부 간에 많이 관찰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근데 이거는 속으로도 듣지 않고 겉으로도 듣지 않는,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것일 뿐더러 말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아, 좀 조용해! 나중에, 이게 이제 배우자 경청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수동적 경청, passive listening이라고 하는데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감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그냥 말하도록 그냥 가만히 방해하지 않고 가로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너 얘기해. 네 하고 싶은 얘기해. 듣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그 대화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나 공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경청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아, 맞다, 맞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런 이제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이럴 때 원활한 어떤 소통이나 공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4단계 경청이 있대요. 제일 높은 단계. 그게 맥락적 경청, contextual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건 이제 경청의 최고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맥락적 경청이래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얼굴 표정, 감정, 또 이야기하는 이 상황과 배경, 이런 말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이구나. 아, 이런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경청인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경청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청에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내가 몸도 좀 내가 아프고 그런데 우리 그냥 내일 어디 나가서 먹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있는 거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배우자 경청은 뭐냐? 아, 지금 출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이제 이게 배우자 경청이라면, 수동적 경청은 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제 수동적 경청. 그리고 적극적 경청은 아, 그래, 내일 결혼 기념일인 건 나도 알고 있지. 근데 어떻게 몸이 아파? 병원 가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게 좀 적극적인 경청이라면, 맥락적인 경청은 아, 그래, 당신 요즘에 몸도 좀 안 좋고 피곤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마음에 좀 쓰였는데 일단 오늘 병원에 갔다 오고 내일은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내가 안 그래도 당신 저번에 밥블레슈 보면서 아, 저기 가고 싶어 이렇게 했던데 내가 예약해놨어. 너무 심했나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서 아, 좀 맛있겠다 했던 그 집 내가 예약해놨어. 그러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일 편하게 외식합시다. 아, 이게 이제 맥락적 경청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 수준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물으시고 들으시고 따라 사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유한 삶이죠. 깊은 관심과 애정은 이제 보여야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그냥 나머지 그냥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듣기를 속히하라 라고 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는 사람들 보시면은 막 아주 말주변이 뛰어나거나 아주 유머 감각이 탁월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적절한 충고를 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늘 붙습니다.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신과 의사도 하는 것은 들어주는 일이 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어떤 답을 끄집어내느냐, 또 어떻게 잘 들어주느냐, 이것이 이제 기술인 거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청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것, 이게 경청이래요.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얘기 끝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거 생각하기 바빠요. 내가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만 온전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질문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보면은 혀를 화살에 비유합니다. 누가 이제 물었대요. 왜 다른 무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칼 같은 거에 비유하지 않고 왜 화살에 비유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그겁니다. 칼은 화가 나가지고 탁 뽑았다가도 마음이 바뀌거나 후회가 되면은 칼집에 다시 넣을 수 있는데, 활은 한번 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후회가 된다고 해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재갈을 물려야 돼요. 조나단 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치 않다면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보통은 그냥 들은 이야기가 많지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더 정확한 것은 쌍방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다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면 내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남에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라 했습니다. 확실하다 하더라도 왜 굳이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선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토마스 아퀸피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죠. 저도 학창시절 때 많이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거늘 다른 사람이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 나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네가 화를 낼 필요가 있느냐? 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하시면 됩니다. 말에 자신이 없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할 때 내 삶 가운데 또 내 주변의 삶의 관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의 행동에 있기보다 우리의 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겠습니다. 듣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자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살피고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풍성함의 능력들이 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게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계속해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은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맞받아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를 깨뜨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새치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방향타와 같아서 배의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내 작은 혀가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언어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귀를 아버지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주시는 새로운 성품인 줄 아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주장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도 이상현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가사를 하나 바꿔 불렀죠.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가사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그게 원래 가사인데 그 다음 반복해서 부를 때는 아들 대신 딸을, 딸 대신에 아들을 넣습니다. 굳이 왜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고 또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들만 잘 알고 딸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까? 네. 딸아 내가 너도 잘 안다, 아들아 내가 너도 축복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누고 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특히 사춘기 지날 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나 아빠가 싫어요, 난 엄마가 미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얼만데.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가장 센 표현을 한 겁니다. 아빠가 싫어요, 엄마가 미워요. 정말 싫어서 정말 미워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말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도 힘들다, 나도 답답하다, 나도 어렵다.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과 이해하는 말, 지혜로운 말은 다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꼭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이제 신방대원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한국에 신방 갔는데 그 이제 간 집에 집사님이 막 이제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반장 됐다고. 근데 같이 갔던 신방대원이 그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요즘에 반장은 다 돌아가면서 한대요. 예전에는 뽑았는데 요즘에. 아,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죠.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자 얘기 꺼낸 건 아니겠죠. 아, 그러냐고,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아, 정말 좋으시겠다고. 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해물탕을 준비했어요. 또 누가 얘기합니다. 아, 요즘에 그 해물들은 저기 후쿠시마에서 온다던데 그거 다 원전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후쿠시마에서 온 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해물탕 좋아하는데 오늘 그냥 오길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정성껏 끓였으니까 잘 드세요. 아니, 감기 걸리셨는데 우리를 초대하셨냐고. 옮으면 어떡하냐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유, 그러셨냐고 집사님. 그러면은 다음번에 와도 되는데, 굳이 오늘 안 와도 되는데 무리하셨냐고. 아유, 정성이 더 들어갔는데 더 맛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뭐냐고.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아,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우리 지금 신방 대원들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맞는 말이 있고 그때 합당한 말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듣는 데는 속해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원하고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일깨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이해해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상처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의 상처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변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것처럼, 그 문제의 해답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그 문제의 해답으로 내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살피고, 또 내가 내 자신을 그 해답으로 내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집중할 때 나머지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아버지 아닌 자연스레 따라오고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귀를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듣기에는 속히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